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과 섬기는 일을 맡은 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믿기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참여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 일을 다 이루어내시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쁜 소식을 변호하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할 때에도 여러분은 저를 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나와 함께 해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보다 더 풍성해지고 지식과 모든 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더욱 자라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흠없고 순결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나를 맡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모든 로마 경비대원들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감옥에 갇힌 나를 보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아주 담대하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 대한 질투심과 경쟁심에서 기도를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에서 기도를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기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쁜 소식을 변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것을 알고 사랑의 마음에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질투와 경쟁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이기적인 야망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더욱 괴롭힐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좋은 동기에서든 나쁜 동기에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널리 알려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어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든지 살든지 그리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며 죽는 것도 이익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몸으로 죽지 않고 산다면 주님을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쪽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내게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아서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다시 여러분을 찾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로 인한 여러분의 자랑이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에 걸맞게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되거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소식을 듣게 되더라도 나는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서 기쁜 소식에 선포된 믿음을 위해 하나로 뭉쳐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반대하는 자들을 조금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용기가 그들은 멸망하나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려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특권과 그분을 위해 어려움을 당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내가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반대자들과 싸우는 것을 보았으며 또 내가 지금도 감옥에서 여전히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을 터인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싸움도 내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싸움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겔서 제19장.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불러줄 애가를 지어라. 너는 이렇게 불러라. 너의 어머니는 누구였느냐?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있으면서 젊은 사자들 틈에서 제 새끼들을 기르던 암사자였다. 그 새끼들 가운데서 하나를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것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으니 이방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서 이집트 땅으로 끌어갔다. 암사자는 새끼를 기다리다가 희망이 끊어진 것을 깨닫고 제 새끼들 가운데서 다른 것을 하나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가 사자들 가운데서 어울리며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것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으며 그들의 거처를 모두 파괴하니 성읍들이 황량해지고 그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황폐해졌다. 그러자 이방 민족들이 그를 치려고 사방 여러 지역에서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잡아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어 철장에 넣어서 바빌론의 왕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 들리지 않게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내 어머니는 내 포도원 안에 있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 가운데 가장 센 가지가 통치자의 통치 지팡이가 되었다. 그 하나가 굳고 큰 가지들보다 더 높이 솟았고 많은 가지 가운데서 우뚝 솟았으나 그 포도나무가 분노 가운데서 뽑혀서 땅바닥에 던져지니 그 열매가 동풍에 마르고 그 튼튼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타버렸다. 이제는 그 나무가 광야에 가물고 메마른 땅에 심겨 있다. 그 가운데 큰 가지에서 불이 솟아나와 그 가지와 열매를 태워버리니 통치자들의 통치 지팡이가 될 만한 튼튼한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것은 애가인데 사람들이 부르고 또 불렀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야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리. 보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나팔 소리가 남해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나팔 소리가 남해 했는데 과연 종말의 나팔은 울릴 것인가? 우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종말을 봅니다. 유토피아의 꿈을 품고 출발한 공산주의의 종말을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도덕의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도덕이나 윤리는 더 이상 살아있는 언어가 아니라 사전 속에 깊이 묻혀있는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마지막의 나팔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 이사야서 21장 12절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라니 밤도 오리라. 너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과학만능의 테크노피아는 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천병에 밀려나 신성한 노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첨단을 가고 있으니 질병은 정복되어 가고 있는가? 엄청난 갈등의 소용돌이에 인류는 휘말리고 있습니다. 왜 최고의 인기 있는 연예인이 자살을 하며 정신질환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가?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미래를 맡길 수 없고 과학자도 종교가들도 도덕과 철학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왜 이런가?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과 욕심이 우리 인류를 이 모양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소원이 모두 손을 든 그 마지막을 우리 주님은 책임지시고 십자가를 지었고 사람이 만든 비그의 가시와 엉겅퀴 천지에 하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명확한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살면서도 다가오는 미래에 더 비중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과연 어떤 장면들이 펼쳐질까? 나의 모습은 그 순간에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도 어쩌면 현실에 푹 파묻혀 미래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없는 것처럼 세상의 삶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광된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함으로 현실만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가련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영혼의 잠을 깨우는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가 나매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하셨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팔 소리가 나매 이 영광의 순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의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는 바울의 말씀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성도들 그리고 피조물의 소망의 순간이 바로 나팔 소리가 남해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의 기다림처럼 나팔 소리가 남해 하는 것은 죄와 불의가 탄식하는 시작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혼인잔치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이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경고해서 회개케 하는 은혜의 약속이 나팔 소리가 남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고 히브리서 6장 8절에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했는데 우리는 나팔 소리가 남해가 영광의 순간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의 권면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팔 소리가 남해에 따라 나타난 현상들이 주로 소개되어지고 그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 몇 가지 교훈되어지고 있습니다. 나타날 현상은 우리가 아무리 기대해도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가령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3절이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들이고 다행히도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자연적인 현상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만 하면 이 영광스러운 모든 것이 모두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의 삶은 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천국을 사는 이중적인 긴장관계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신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단순히 기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도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시편 84편 12절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58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했는데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그 기초가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흔들리지 말라는 오늘의 표현은 변덕 부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58절 하반절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기록됩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를 기다리는 자는 수동적인 자세로 연명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런데 육신의 일에 빠져 영적인 일에 등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다음 순간에 나팔 소리가 난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바울사도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나팔 소리가 나매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가슴 벅찬 감격이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생애를 공부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사실 동안의 이야기는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 전체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 그리고 그의 교회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각기 4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사실이 유일하게 기록된 복음서도 있고 같은 사건이 여러 복음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줄겨 인용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가 행하신 업적에 더 치중하였습니다. 누가는 고통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예수님의 자비를 묘사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기록한 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공부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척이자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 그를 항상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왔습니다. 이사야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나옵니다. 그는 보통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전도했고 그의 설교를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자기 뒤에 장차올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는 데 담대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설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자기의 모든 권위와 사역을 삼가고 물러섰다가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는 세례 요한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 아들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우리는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는 그 창조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주전 4년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서기 연대를 측정할 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의 오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동정녀였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셨습니다. 그의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과 같이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입니다. 이제 때가 차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전국에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려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집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고 여관방마저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 강포에 쌓여 말구이에 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어떻게 목자들이 어린 아기를 보러 왔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후에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 박사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왔을 때 그들은 헤롯 왕에게 어디에서 새로운 왕이 될 아기가 탄생했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동방 박사가 세 명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헤롯 왕은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된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왕이 자기 왕위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베들레헴 근처의 모든 마을에서 태어난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셉의 꿈을 통해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릴리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북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다는 남쪽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중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후기 교훈은 요단강 너머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그가 12살 때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끝난 후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선생들과 함께 모세율법의 어려운 점에 관해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장기에 관해서는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기록 외에는 예수님의 성장기에 관한 기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이 30세쯤 되던 해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베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그가 죄가 있어서 죄사함을 얻으려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세례의 목적은 죄사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모습을 묘사하는 그림 가운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물을 떠서 뿌리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 16절과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물에 잠기는 침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세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증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다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그가 당신의 아들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광야로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은 사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까지 티끌만한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맨 처음 이적을 통해 많은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는 자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 근처 가보나움에서 전도 사업에 터를 닦으셨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여 안에 빗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배운 말씀이 저의 마음밭에서 자라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저희가 불완전한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언젠가 저희를 인도하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 주님께 영광 드리고 저희 주변의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기묘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